이제 이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는 여러분들 아마 굉장히 익숙한 말씀일 거예요. 그렇죠? 고개를 까딱까딱. 예. 자면은 마리아가 좋아요, 마르다가 좋아요.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제가 읽었을 때 사실 저는 마리아가 얄미웠어요. 그리고 마르다에 대해서 훨씬 더 마음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마리아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지금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한참 바쁜데. 그런데 이 마르다는 지금 열심히 지금 나가서 일하다가 힘이 붙여가지고 와가지고 화세연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누구 편을 드세요? 마리아 편을 드시는 거예요. 뭔 이런 부당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이런 걸 보면 그냥 정의의 막 이게 불타올라서 주님한테도 뭐라고 그러는 사람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이거를 잘 이용을 해 먹었습니다. 언제 해 먹었냐? 저희 집사람이 설거지 좀 해달라고 그럴 때, 지금 말씀 준비하고 있는데. 이러면 저희 집사람이 꼼짝 못하고, 알았어. 그러고서 이제.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있어요? 성경 보는 척 하면서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또 제가 활용해 먹었던 아주 본문입니다. 근데 이게 또 교회 안에서 또 이게 저 여러 가지 또 갈등 요소가 돼요. 목사님은 안 그러시겠지만 제가 제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본 것은 말씀이 중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해서 사실 곰탕 끓일 때 중간에 나가는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럼 그 양반들은 어떻게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그냥 말씀이 중요하다고 또 목사님은 막 그래가지고 못 나가. 그러고 있다가 결국 나중에 곰탕이 타버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먹을 때, 아니 왜 이게 곰탕이 탔냐고. 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르다 정신이 또 모자란다고 또 얘기를 한단 말이죠. 어떡하라고. 어떡하라고.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봉사냐 말씀이냐 이두 가지로 이제 무엇이 더 중요하냐 이제 이런 이 논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과연 이 말씀이 이 본문이 말씀이냐 봉사냐 어떤 게더 중요하냐 이것을 이야기하는 본문일까요? 저는 이것을 두고 고민을 해봤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두둔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이게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가졌던 질문이었어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조금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어떤 점이 발견되냐면, 마리아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앉아 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들어가신 그방 안에 누구로 가득 차 있습니까? 제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옛날에 고대 이스라엘 집들은 크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이 넓은 거실처럼 되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12명이 들어가 앉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그득찰 정도가 되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가서 앉아 있어요? 마리아가 가서 털커덕 그것도 앞에 맨 앞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요? 구분되어 있었던 시대예요. 여러분들 우리 한국 교회도 처음 초기에 100년 전에 교회당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는지 아세요? 예,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뭐 L자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가운데에다가 가운데 이게 이렇게 이제 설교자가 서 있으면 이쪽은 남자석, 이쪽은 여자석. 서로가 못 봐요. 아니면 이런 식이면 가운데다가 광목을 따. 천을 쫙 커튼을 대가지고 서로가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을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 회당에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저는 가봤어요. 회당에 들어가 보면 한쪽 이렇게 한쪽에 무엇이 있냐면 여러분들 간유리 있죠? 간유리. 이렇게 투명한 유리 말고 간유리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누가 있냐면 여자들이 있어요. 여기는 남자들만 있어요. 지금 현대 정통파 유대인 회당에도 여자와 남자가 분명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럼 한국에 2000년 전에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이 여자가 그것도 뒤에 앉아있는 게 아니라 맨 앞에 예수님 발치에 딱 앉아서 예수님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이 여자.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그 당시에 전통을 깨트리는 그러한 여자였어요. 이 여자가 거기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는 사실은 무엇을 해야 되는 여자예요? 일을 해야 되는 여자예요. 당연히 마르다와 함께 바깥에 있어야 돼요. 왜? 손님이 왔을 때 그 손님을 지극히 섬기는 그 문화가 무슨 문화냐면 유대인 문화예요.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그 비유 중에 한 동네에 한 사람이 그 방문을 했더니만 밤에 방문을 했을 때 그 방문을 받은 그 집의 남자가 뭐예요?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옆에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들기고 막 해서 저기 그거를 남은 음식을 받아가져 오지 않습니까? 우리로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나그네가 그 동네에 방문을 했었을 때 그 동네는 동네에서 이 사람을 맞이하는 이 집이 이것을 잘 대접을 해야지만 그게 그 동네에 뭐예요? 명예였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지금 먹일 음식이 없는 거예요. 없었을 때는 옆집에 가서 어떻게 해요? 문을 두들기고 그 음식을 달라고 해가지고 가져와도 거기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에서도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의 그 나그네를 영접하는 것은 그 동네의 명예였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하물며 여기 지금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랬으면 이 마리아는 어떻게 했어야 돼요? 언니 마르다를 도와서 열심히 그 저기 제자들과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섬겨야 했었는데 그렇지 않고 어디 가서 앉아있냐면 예수님 발 앞에 딱 앉아있으니 주변에 있는 남자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불편했겠죠.
마리아는 그것을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꼈겠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뒤통수가 그냥 뜨끔뜨끔 따갑고 막 그래도 축축하게 앉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겠죠. 예.
이 마리아는 여기에 만약에 우리가 보통 얘기하듯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리워서 앉아 있었다라고 하면 마리아가 매번 예수님 오실 때마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어떻게 썼어야 되냐면 누가가 마리아는 항상 그랬듯이 예수님 오시자 그 발 앞에 앉아 있었더라. 이렇게 썼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마르다는 쟤는 예수님만 오면 맨날 저래. 그리고 아이고 오늘도 나 혼자서 뼈가 빠지겠구나. 그러고서 가서 얘 혼자서 일을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가 이 기록을 한 것은 범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여기다 기록을 한 것이겠죠. 평소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여기다가 적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에 마르다는 오죽이나 화가 났으면 지금 이 마리아를 불러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 뒤에서 저기 저 앞에다가 좀 얘기해서 마리아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알겠다고 그러고서 사람들도 예, 마리아 좀 나오게 해달라고. 그래서 마리아가 뒤 돌아보면 아! 이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마르다는 그냥 마리아를 그 앞에 앉혀놓은 예수님이 너무나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너무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소연을 할 때에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이 마르다는 누구의 서포트를 받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담다 고개를 끄덕거리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지금 상황을 우리가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마리아는 그 당시에 그 문화와 전통에 전혀 맞지 않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에 맞지 않은 행동을 한 마리아를 두둔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까? 오늘 이게 저희가 풀어갈 숙제입니다. 이것을 풀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 좀 나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본문만 가지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결을 볼 수가 없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9장 9장 51절을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9장 51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훔쳐내실 기약이 참함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 지금 여기 뭐라고 됐냐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날이 가까이 와서 어디로 가셔야 된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로 여기 굳게 결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지금 이 마리아의 이야기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여정 속에서 생겨난 일이라는 거죠. 사건이라는 거죠. 이제 요것이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승천하실 날이 가까이 왔다고 보시고 다 되었다고 보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하셨을까? 왜 그날이 이제 이날이로구나 라는 결정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고 조금만 더 가시면 9장 18절에서 20절 사이를 보면 이제 누가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자 이번에는 우리 자매분 중에서 한 분이 읽어주세요. 자 당첨되셨어요. 이제 읽어주십시오. 예. 예, 계속 19절 20절까지 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 고백을 계기로 이제 어디로 올라가실 생각을 했냐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이 제자들의 이 고백은 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계기가 되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은 뭐 엘리야냐 요한이냐 뭐 이러는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아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그 근본은 어디 있을까? 또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그것을 가깝게 우리가 보게 되면 앞부분에도 쭉 나오지만 가깝게 보면 이제 9장 1절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에서 6절까지 자, 어느 분이 또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계시는 어르신분들 중에 한 분이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당첨되셨어요? 저기 맨 가장 위에 계신 분 예 자 지금 여기에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각 지방으로 보내셨어요. 그렇죠? 둘둘씩.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한 그 자리에 임한 그런 증거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나타나죠. 병들이 고쳐지고 여기는 병들만 얘기했는데 사실은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런 일들이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들이 그대로 복사판으로 둘둘씩 여섯 군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여섯 군데에서. 자,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자기들이 모시고 있던 그 선생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보고 있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제 자기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 있는 병든 자를 놓고 명령하니 병든 자가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손이 오므러졌던 자가 손이 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자들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그냥 예? 어땠을까요?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이 막 기도하는데 막 사람들이 나 그러면 어떨까요? 예, 그냥 삼삼하잖아요. 제가 파파뉴기니에서 기도를 하는데 사람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일까? 그래가지고서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가 불러서 주님 그때는 낫지만 이번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또 나! 그렇다고 제가 무슨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막 그러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시더라고. 네? 제가 그게 잘 안 되니까 저희 아들이 천식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솜이 꼴딱꼴딱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서 뭐 무전기로 이제 그 청교 본부에다가 긴급 기도 제목들을 보내고 막 그랬었어요. 막 브론카이티스에다가 또 천식에다가 막 이게 다 오니까 애가 그냥 뭐 근데 거기까지 그 마을까지 뭐 아무 누구도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의사하고 이제 그 무전기로 이제 통화하면서 이렇게 조치해라 저렇게 조치해라 하는데 결국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는 그 기도를 잘 못했어요. 왜? 이거를 낫도록 기도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고난을 뚫고 나가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기도하는데 저는 기도가 잘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사람이 막 기도해서 기도를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사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가지고 선교사인데 선교사인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어서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구나 그런 것만 확인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했더만 역시나 그러고 남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거. 그래서 누구는 도라지 먹고 누구는 산삼 먹냐? 이제 이런 식의 저는 맨날 도라지만 먹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의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나만 미워해. 그런데 제가 거기 선교사로 가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참 한심하게 짝이 없는 선교사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를 놓고서 제가 기도가 잘 안 됐어요. 근데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믿는 자가 손을 얹어서 기도한 즉 병든 자들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간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마가복음 16장 그 부분은요. 원래 원본에는 없대요. 나중에 거기에 들어온 거랍니다. 그래서 이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요 본문은 원래는 없던 거랍니다. 없던 거랍니다. 그런데 요게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제가 요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이것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세요. 그러고 제가 제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를 했어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여기 있는 말씀대로 이 천식은 여기 내 아들에게서 떠날지어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의 그 숨소리가 쫙 가라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다가 또 막 올라오면 어떡하지? 그러면서 있는데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믿습니다. 아무리 소리 지르고 기둥뿌리를 막 흔든다고 해서 저기 완벽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막 이러고서 할렐루야 막 하고 나서 그런데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긴단 말이죠. 절대로 우리 인간은요. 온전한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괜히 완전한 믿음을 가진 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믿음은요, 내가 주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에요. 믿음 없으면 누구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죠. 이만큼 있든 저만큼 있든 내가 이만큼 있으면 주님이 행하실 수 있고 내가 이만큼 있으면 못하면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쥐꼬리만큼도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 본문에는 원래 사본에는 이게 원래 원문에는 없다는 건데요. 이러면서 기도하는 저의 기도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주시는 거예요. 진짜 우리 아이가 그러고선 그 천식이 사라져버렸어요. 그 다음날은 또 일어날까?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날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낫나 보네.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재발하면 어떡할까? 재발이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저 같으면 너 지금 믿음이 그 모양이냐? 다시 간다. 그렇게 하실 거. 우리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믿어요. 우리는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그럼 무엇도 다시 되면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 그때 의심해서 그래. 애가 아파가지고선 기도했는데 또 안 되면 믿음이 없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한 번 죽고 두 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는 그 믿음이라는 게 기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그렇게 기도하는데 나은 거예요. 야, 내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 혼자서 저 마을에 들어갔어요. 마을에 들어갔는데 저 뒷집에 사는 애가 우리 애보다 더 큰 그 천식이 아주 심한 애예요. 근데 어느 날 끙끙 앓는 소리가 밖에서 들리더라고요. 그 아버지가 저를 불렀어요. 희재나니 아랑이가 와였고 희재 아빠 빨리 좀 와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이쿠 올게? 오구야 말았구나. 가보니까 그냥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붙들고 꽁꽁 소리를 내면서 신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숨이 이게 안 돼가지고. 그리고 저를 빤히 쳐다보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뭐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은 됐지만 이게 될 리가 또 없잖아요. 아 정말 긁적적거리다가 그때 그 밤이었어요. 밤. 그 모닥불 앞에 그 아이가 그것도 아이도 아니죠. 그 벌써 스물 몇 살이니까. 근데 그 애를 놓고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은 낳는지 모르지만 얘에 대해서는 저는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마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말씀대로 제가 다시 손을 얹어서 기도할 테니까 주님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다시 제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 천시가 이 아이에게서 물러갈지어다. 근데 낫는 거예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 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경험을 해 가지 않습니까? 이제 이러면 이게 점점 뭐가 됩니까? 힘에다 목에다 힘주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저한테 발발 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치유은사 가진 사람들 막 뭐 기도원에 모여서 막 하면 그냥 완전히 거기에 그냥 어떻게 됩니까? 엎드려! 그러면 그냥 그대로 착착 엎드려 버리잖아요. 그만큼 위력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 제자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제자들은 얼마나 이 가슴이, 기분이 삼삼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와우! 나에게도 이런 일들이. 그러면서 앞부분에 계속 예수님이 그 누구예요? 그 율법학자들한테 에? 뭐야 그 거부당하고 욕먹고 그러면서 힘들었던 쭈그러들었던 이것이 어떻게 돼요? 가슴이 펴지면서 이제 덤빌려면 덤벼봐. 네, 이런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는 자신만만한 것이 돼버린 거죠. 그래, 메시아가 오신 거야. 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7절에서 9절까지 또 어느 분이 읽어주시겠어요? 7절에서 9절. 자, 빨리 자원에서 손을 들으신 분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있을지어다 라고 말하면 안 되겠어요? 예, 읽어주세요. 예, 지금 이 내용이 지금 어디에 보고가 된 겁니까? 예수님의 보고가 됐겠죠. 왜냐하면 그 헤롯 왕궁에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불안해한다는 이 이야기가 어디로? 예수님에게로 간 거예요. 근데 헤롯이 왜 이렇게 불안했냐? 전에는 한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었는데 이게 동시다발로 여섯 군데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것도 계속 이동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역의 모든 전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아가 왔다는 이런 얘기가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펑펑펑펑 터지니까 이 헤롯은 자기가 그곳의 왕인데 마치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 쿠데타가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일 때문에 저기서도 예수의 얘기가 나고 저기서도 얘기 동시다발로 여섯 군데에서 터지는 거예요. 이것이 헤롯을 불안하게 만든 거죠. 헤롯이 누구를 두려워하게 됐어요? 예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이것을 들은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와우! 저 헤롯도 우리의 선생님을 두려워하는구나. 무서워하는구나. 가슴을 쫙 피게 역시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자, 그 다음 사건은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얘기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5천명을 먹이는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은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읽으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보면 자, 예수님이 5천명에게 일일이 빵을 나눠주셨습니까? 떡을? 아니죠. 누구를 시켰어요? 제자들을 시켰죠.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이 저기 주신 그 가수 가서 어떻게 해요? 또 나눠주고 또 나눠주고 그랬을 때 이 제자 이 사람들은 앉아서 그 떡과 그 물고기를 저기 나눠받은 이 사람들은 누구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할까요? 제자들에게 고맙다고 얘기를 하겠죠. 나눠줄 때마다 감사합니다. 나눠줘.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무엇을 지금 해결해 주시고 있어요?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있어요. 앞부분에서는 그들의 피지컬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있었어요. 여기서는 또 정치적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헤롯도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러한 영역에서 예수님이 지금 확 드러나는 장면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제자들은 이것을 통해서 한껏 가슴이 켜지며 이분이야말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야. 이제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부르느냐 하느냐 했을 때 제자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들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을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어떻게 해요? 구원해낸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자,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 이거 조용히 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마. 그러시고서 뭐, 무엇을 얘기하냐면 본인이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을 것과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게 이제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변화산 사건이 벌어집니다. 세 명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거기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영광스러운 그 heavenly realm 그 영역을 거기서 또 그들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들의 그 뭐랄까요? 그 영적인 아니면 그 정신적인 프라이드는 굉장히 한껏 높아져 있는 상태였어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은 무슨 이제 문제를 경험하냐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을 때 예수님이 나는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말을 이 제자들은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자, 그런데 어딜 보시냐면 43절을 보시면 거기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면서 그 저기 뭐야 그 간질병에 걸렸던 그 친구를 이제 깨끗게 하시고 나서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43절에 사람들이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시고 놀라서 감탄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말을 귀담아 들어라. 인자는 사람들의 손으로 넘어갈 것이다. 다시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깨닫지 못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 뜻이 숨겨져 있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또한 그들은 그 말씀에 관하여 그에게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그 말씀의 뜻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것을 물어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다는 건 당연히 숨겨져 있으면 이해를 못하겠죠. 그러면 예수님은 일부러 하나님은 숨겨놓고 이해하지 못하니 이놈들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죠. 여기서 이 말은요. 뭐냐면 하나님이 숨겨놓으셨다. 하나님이 숨기면 그를 이해할 수 있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숨겼으니까. 여기에 표현법은 뭐냐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숨기면은 아무도 그 뜻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저들은 이 뜻을 절대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하신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이 하시면 절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절대적으로 이해를 못해요. 왜 못하는지 조금 있다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해요? 물어보기도 두려워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떤 제가 그 저기 조직 검사를 했었거든요. 조직 검사를 했었는데 조직 검사라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이 전화를 해야 되는지 전화를 못 하겠더라고. 왜? 괜히? 예, 그 저기 암인데요. 그 말을 들을까 봐.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올까 봐. 어? 전화를 못 걸겠어. 여기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해놓고 나서 근데 예수님이 나 죽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번 두 번째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뭐냐면 뭔가 찜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질문을 했다가는 자기들이 그렸던 그 예수님이 왕이 되셔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뒤집어엎어가지고 딱 세워지면 자기네들은 어떻게 돼요? 좌청룡 우백호 누가 실세냐 이제 이래서 뭔가 이렇게 한 자리씩 할 것 같았는데 그 꿈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 꿈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이 속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누가 크냐 하고 서로 싸워요. 46절서부터 48절. 46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제자들 사이는 자기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문제로 다툼이 일어났다. 자, 예수님이 맨날 쫓겨다니시고 예수님이 계속 하는데 사람들이 모이지도 않고 그럼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서로 싸울까요? 아니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앞에 그냥 놀랄 일들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탁 이제 감지를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무엇을 해야 되느냐? 논공 행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예수님과 가깝냐? 누가 더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일에 더 충성되게 했느냐? 누가 실세냐? 이제 이거 가지고서 서로가 이제 크냐? 이거 가지고 서로가 다툼이 있는 거죠. 이랬을 때 예수님이 예수님의 여기 보면 크고 자는 자는 작아지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작은 아이를 갖다 데려다 놓으시고 자 이렇게 예수님이 해도 이들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자 49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요한이 선생님 어떤 사람이 선생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우리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므로 우리는 그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특허가 우리한테 있는데 병 고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 특허는 다른 사람이 쓰면 안 돼. 우리만 쓰게 돼 있는 것 같아. 어디 감히 예? 우리 서클 안에 들어와 있지도 않은데 예? 바깥에서 이걸 써? 이거는 형사고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이만큼 이들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됐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뿌듯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실상이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따르는 실상. 근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그런데 평상시에 표정하고 달라. 굉장히 가자 이렇게 하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간에 그렇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드디어 디데이가 가까이 오는구나. 올라가십시다. 이제 그러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전령을 미리 보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전령을 보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하는 거야. 여기에 우리는 잘 데가 없어요. 들어오지 마세요. 이러니까 이 소식을 들은 이제 그 제자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 54절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소식을 듣고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면 어떻겠습니까? 말씀만 하세요. 우리가 명령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저것들을 그냥 싹 다 태워버릴 겁니다. 기고만장한 상태예요 지금이요. 이 제자들은 지금 진짜 공중에 이제 땅이 바닥에 안, 땅바닥에 앉아 있어요. 지금 붕붕 떠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자신감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자, 거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로마 총독을 없애버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요? 전투를 벌이자는 거죠. 이들이 지금 아무런 무기도 안 가지고 올라가요. 근데 이들은 자신감이 만만해요. 왜? 바로 이거예요. 기도만 하면 하늘에서 불이 빠바바바 내려가지고 천군 천사가 내려와서 저것들을 다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전술 무기가 있다고 본 거죠. 이렇게 자신만만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 도망가잖아요. 다 도망가요. 자,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딴짓들을 하고 있어요. 자, 57절을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따라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제가 더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저 다시 저거 이제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잘 생각했어 이러질 않고 근데야 나는 잘 것도 없어. 잘 것도 없어. 어떡하냐? 너 재워줄 장소도 없는데? 이렇게 완전히 찬물을 끼얹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읍스. 아닌가 봐요. 그러고 있는 마음이 들어있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너 나 따라와. 아니 따라가고 있는데 왜 따라오라고 그럽니까? 여기 다들 따라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한테 나는 여우는 머리 둘 곳이 있는데 나는 그런 데가 없다 해놓으시고 너 따라와. 지금 옆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한테 너 따라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충성을 둔 사람은 줬냐면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의 장례식도 놔두고 지금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왜? 장례는 그거지만 요거를 못 따라가면 평생 후회할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장례는 니들이 해. 난 지금 따라가야 돼. 지금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충성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너 나 따라와 그러신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의 입에서 딴소리가 나오니까 저 장례는 좀 치르고 올게요. 꼭 따라갈 테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좀 갔다 올게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은 죽은 자가 장례하도록 너 나 따라와. 그럼 완전 고리를 확 걸어버리시는 거예요. 한 번 걸리면 꼼짝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자진신고예요. 저는 주님을 따라가긴 하겠지만 먼저 얘기해요. 근데 여기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식구들한테 작별 인사. 이제 식구들한테 인사도 안 하고 온 거잖아, 이 사람은. 근데 인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쟁기를 들고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 하고 또 도전을 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들 속에서 나오는 것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동기가 어떤 거에 다 정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림보다는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통해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에게 충성사약을 하고 모든 것들을 놔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혼자였을까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자리인데 나머지 사람들은 다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 주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주님께 아 주님 이러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주님을 향해서 오는 그 모든 그 좋은 이야기들이 다 허망한 이야기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죠. 예수님은 심각하게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러는 중에 주님께서 마르다의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십니다. 이 집에 들어가시거든요. 이 여자들이 센스가 있어요. 특히 이 마리아는 어땠을까요? 평소에 예수님의 표정이 아니야. 왜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예수님. 여기에 아까 51절에도 뭐예요? 마음에 단단한 결심을 하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자리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계속 주님께서는 다짐하시고 올라가시고 계신 거예요. 지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셨을 때도 예수님은 어떤 굳은 마음이에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하는 의지적인 결단을 하시고 가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에 그러한 어떤 심각성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이 집에 절기 때 되면 이제 내려오셔다가 들리는 집이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이었거든요. 그때의 캐주얼한 그런 모습이 아닌 다른 표정의 모습을 누가 딱 감지를 했어요? 마리아가 감지를 한 거죠. 아마 여기는 안 나왔지만 예수님의 표정이 왜 저래? 어디 피곤하신가? 저도 이쪽 교회 가서 이렇게 있으면 사람들 목사님 어디 피곤하세요? 꼭 물어보는 사람들 다 여자들이야. 남자들은 전혀 안 물어봐.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요. 근데 참에 집사님들은 목사님 어디 뭐 걱정 있으세요? 아니면 어디 피곤하세요? 어저께 잠 못 주무셨어요? 이런 얘기 물어보거든요. 왜? 벌써 이게 오는 게 있으니까. 여기 마리아가 그런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에게 물어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랬으면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주변에 있는 제자들한테 물어봤을까요? 예수님의 표정이 좀 이상한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럼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을까요? 예수님 이번에 올라갈 때 아주 단단하게 뭐 마음을 잡고 올라가시는 지금 올라가자 그러고서 올라가시는데 이제 디데이가 갖고 온 것 같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마리아는 드디어 때가 왔구나. 어떤 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실 때 평소에 얘기하실 때 참 여러 가지를 얘기하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7장에 보면 요한에 대한 얘기가 침례 요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침례 요한이 당신이 내가 기다리던 사람입니까? 하고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이 나는 이렇다 이렇게 거기서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전하신 메시아의 상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셨을 때 정치적으로 그걸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병든 자들이 그러면서 그 이야기들은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와 함께 겹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쭉 가르치셨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들은 사람은 딱 한 사람. 누구? 마리아 한 사람인 거예요. 마리아 한 사람. 마리아는 평상시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언니 마르다를 도와서 거기 가서 일을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밥해서 먹여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시간인 거예요. 뒤에서 따끔따끔거려도 맨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을 많이 쳐다보면서 들어야 되는 그리고 그 자리에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쳐다보면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벌써 마리아는 그 행동으로 자기의 마음을 예수님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 많은 제자들, 함께 올라가는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딱 이 마리아 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마리아는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그 특권을 어떻게 하고 있다? 가진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참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예수님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야단 안 맞은 사람은 마르다 하나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나 죽을 거다 그러니까 잠깐 오세요. 나하고 좀 얘기 좀 합시다 그랬다가 사단아 물러가라 소리 들었잖아요. 근데 마르다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읽을 때는 진짜 그 뭐랄까요? 마르다를 깊이 품는 그러한 심정으로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신 거죠. 마르다도 마리아와 못지않는 그러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마르다는 자기 방식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날은 음식 안 해도 돼.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것으로도 충분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르다가 만약에 예수님이 마지막이라는 그 사실을 알았지만 오늘 자기가 마지막 따뜻한 밥 한 끼 마련해 드리겠다라는 마음으로 했었다면 지금 이 불평이 나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나오죠. 그래 마리아 너는 거기 있어. 나는 이것을 감당할게. 그랬을 겁니다. 근데 마르다는 그 감지를 못해요. 못하고 뭐라고 그러냐면 주님 내 고생하는 건 보지도 않으십니까? 서운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너무나 분주하구나. 분주해서 무엇을 못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재 그 상황을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셨어. 그러면 마르다는 누구한테 물어봤을까요? 마리아한테. 너는 왜 거기 가서 그렇게 앉아있었냐?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그랬을 때 마리아가 무엇을 설명해 줬을까요? 지금 그러한 예수님의 마지막 이 여행의 이 자리 그것을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마르다는 그때서야 그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일까?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어떠한 사역을 열심히 한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따라 내가 그때그때 순종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 그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이 본문이 제가 목회하는 지침서가 되고 있습니다. 교회를 크게 한다든가 일을 멋있게 한다든가 선교 사역을 크게 한다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어보시지 않아요. 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다 왔느냐? 그것을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살다가 왔느냐? 너는 나하고 어떤 관계로 살아왔느냐? 너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고 살아왔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뭔 어떤 일을 했느냐 그러면 우리는 금방 무엇을 따지게 되면 큰 일이죠. 큰 일. 큰 종이 되게 해주십시오. 어떤 분이 저한테 예언하는 분인데 저한테 뭐라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안성교사님을 크게 쓰신다고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목회자가 될 때 큰 목회자가 된다고 그러더라고. 큰 목회자가 된다니까 딱 그려지는 그림이 있더라고요. 큰 교회에다가 다닐 때마다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많은 사람 앞에서 쫙 설교하고 있는지 그 장면이 떠올라지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큰 목회예요. 왜 가만히 생각하세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큰 일꾼이란 무엇일까? 그것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작으면 작은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 자리에 그 사람들을 품고 걸어가는 그 사람이 큰 자다. 하나님의 계산법이죠. 이러한 것이 지금 이 마리아. 마리아는 그 당시 그 자리에서 많은 욕을 먹었어요. 그렇죠? 그럼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도 자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가 주님 옆에 동참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나 또 어디서나 우리의 마음은 누구의 마음을 알고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많은 그 불협화음을 가지게 돼요. 쓸데없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고통스러워하게 됩니다. 오늘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보면서 처음에는 마리아가 얄미웠고 마르다가 심적으로 참 지원을 했었는데 나중에 마리아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주님, 저도 마리아처럼 아버지의 심정을 갖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제가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저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심정일까? 저런 상황을 볼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보실까? 이것을 우리가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해간다면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오늘 여기까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봉사냐 말씀이냐 이 생각은 이 기준은 이제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봉사를 하든 말씀을 듣든 우리가 주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주의 마음을 품었을 때는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뜻을 헤아려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있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그 이익 때문에, 우리의 아젠다가 너무 커서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뜻은 들리지도 아니하고 보이지도 아니하는, 그러면서도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라고 어깨다가 힘을 주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려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외로운 길을 유일하게 이 마리아 혼자만이 감지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자리, 바로 예수님 앞에 앉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이 마리아의 이 위치를 놓고, 이러한 모습을 놓고 예수님은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특권을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지 아니하고 눈에 띄지도 않는 일이지만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을 때 주님 거기에서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영광의 자리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여기 주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주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케 하시고 주님이 계시하시는 주의 마음을 가슴으로 계속 담아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그 삶이 억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씀에 반응하고 자연스럽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아버지에 다가갈 수 있는, 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멋있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